우리 새벽이니까 살짝 좌우로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난 주간 실질적으로 하루 새벽 나왔는데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주님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붙잡혀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면서 굉장히 미세한 부분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체포되는 현장의 기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 한 세 종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유다가 등장을 하죠. 열두 제자 중에 사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유다가 가장 나름 쓸만한 제자였습니다. 배움도 그랬고 배경도 그랬고 그런데 늘 우리의 기대는 깨지죠. 세상적 기준으로 기대를 가지면 깨집니다. 제일 먼저 배반의 칼을 뽑아든 제자가 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권력들과 군호를 짜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여긴 베드로라고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말고라는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 말고에 떨어진 귀를 예수님이 만지셔서 고쳐주시는 그런 기록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왜 갑자기 칼을 빼어들었을까? 그 베드로의 칼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니까 준비는 못했는데 그게 진짜 베드로의 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길지 않더라고요. 이게 짤뚝해요 그냥. 그 칼을 빼어서 머리를 치려고 그러다가 빗맞았나요? 어쨌든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제자는 52절에 5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청년이 혼이불을 두르고 도망했다라고 돼 있어요. 한 청년이 이름을 밝히지 않죠. 그런데 그 청년은 아시는 대로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마가예요. 마가. 그러니까 마가가 자기 행적을 기록하면서 이름을 드러내기에는 좀 전라도 말로 거시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청년이라는 표현으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잘 아시는 대로 부잣집 아들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도 불리웠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특이점은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귀를 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일들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말고는 대제사장의 종으로 쫓아왔다가 그런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쪽으로 옮겨서 예수님을 따랐나? 많은 문헌과 기록들을 보면 말고는 그냥 자기 길을 갔어요.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그냥 그 길을 갔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기적을 겪는다고 달라지진 않아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주의가 허무한 것이 나중에 그런 결과를 손에 쥐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일련의 제자들의 거듭되는 실패의 현장을 또 봐요. 심지어 이 중에 베드로는 많은 제자들은 거의 다 중간에 그냥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는데 사실 마지막 재판서까지 쫓아갔던 인물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더 끔찍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맹세하고 저주하여 예수님을 아니라 부정합니다. 참 끔찍한 배반의 칼을 마지막으로 꽂아요. 자, 이게 뭘까 그 말이죠. 우린 여기서 한 걸음 조금 더 들어가서 제자들의 이러한 실패는 어디서 왔는가? 그게 궁금해야 돼요. 아니 지금 1, 2년 따라다녔던 것도 아니고 지금 3년째, 만 3년째 접어들어 누구보다도 이분의 인격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체험했을 제자들인데 왜 이렇게 허망하게 끝이 나는가?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의 실패는 사역의 실패로 이어진다. 이 앞에 무슨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틀이라는 의미인데 유착기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게 짜다. 짜다. 아마 예수님의 3년의 공적인 생애 속에 또 그 이전에도 가장 예수님의 전생애 속에 깊은 영적인 흔적과 경험이 녹아진 현장이라면 이 겟세마네 동산을 빠뜨릴 수가 없죠. 예수님 여전히 마찬가지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공간도 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자, 몇 가지로 소개가 되는데 40절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작.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 뭐 툭하면 많이 들은 말씀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자, 마음은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해요. 근데 여기 과연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하루 종일 많은 일들을 겪고 고난 나머지 피곤하다는 얘기일까요? 또 43절을 볼까요?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피곤하다고 돼 있어요. 피곤하다고. 이 피곤이 갖는 의미도 육체의 어떤 그 격심한 노동의 과중과 스트레스의 쌓임 이런 것 때문에 누적된 어떤 생물학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걸까요?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특이하게 표현을 했는데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러면 세 가지가 같은 개념이에요. 복음서 기자는 물론 다른 각도에서 제자들의 상태를 기록했죠. 자, 슬픔을 인하여 또 마태는 피곤해서 눈이 피곤해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평가는 육신이 약하구나. 아유, 체력이 토끼 체력이구나.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현재 오랜 시간 청년들 데리고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해보면 고시생들 데리고 새벽 기도를 해보잖아요. 이런 고시생들이 새벽 기도 앞두고 보통 새벽 기도 앞두고가 아니라 시험 앞두고 보통 몇 시간 자는지 아세요? 평균 2시간, 3시간 자요. 그리고도 새벽 기도 나오던데요. 여러분, 내가 그걸 보고 놀랬던 게 뭐냐면 사람은 잠의 시간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절실하고 절박하면 한 시간 자고도 일어나서 나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피곤이나 육체의 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누가는 왜 슬픔을 인하여 잠이 들었다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배반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뭔가 지금 제자들은 점점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이상하다. 왜 저렇게 불안한 말씀을 자꾸 하시지?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왕국과 꿈꾸던 나라의 이상은 야, 이런 게 아니잖아. 그 유다도 자꾸 들락달락 하더니 이상한 짓을 하고 이건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 그러고 그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수식으로 듣기에는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야, 이게 우리가 꿈꾸던 나라가 회복하고자 하는 왕국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제가 놀랬던 게 교회들마다 이렇게 보면 교회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따로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자기가 만든 복음이 따로 있어요. 그걸 이제 보통 오복음서라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복음. 오복음서. 자기 복음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또 그 교회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따로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제자들의 의식 한복판에서 그게 자꾸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예수님 붙잡혀가니까 야 도망가자 그러고 도망갔을까요? 그러질 않죠. 결국 이거였구나. 무기력하게 체포되어 불법의 재판에 끌려나가는 스승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배반이 아니에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육신이 약하다? 눈이 피곤하구나? 또는 슬픔을 인하여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요? 이미 그들의 의식 한복판에서 서서히 이게 우리가 꿈꾸던 나라가 아니잖아. 우리 이루려고 이 선생님 쫓아다닌 거 아닌데 어쨌든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끌려왔어요. 근데 영적인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어제 새벽에 우리 신고은 교수님이 고난주간 또 한날을 맡아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학교 사태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총신대학교 어렵죠? 이렇게 학교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신기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더라. 본질만 남더라. 거품이 빠지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더라, 저절로. 고난주간은 주님의 고난받으신 한 주간의 행적을 더듬어 기억하고 붙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뭘 보죠? 진짜 가짜가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마지막에 붙들어야 되는 진리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자꾸 걷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뭐에 집중하고 살았나? 우리가 목표하고 쫓았던 이상과 추구했던 가치가 성경하고 먼 가치는 아니었는가? 구약에 보면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그가 850명의 우상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대상으로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얻어내요. 850대 1. 그리고 그들을 다 처형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승리죠. 그게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9장으로 넘어가서 한 여인의 불효령 앞에 혼비백산을 하고 광야로 들어가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급기야는 로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널브러져서 이제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내 생명 이제 넉넉하오니 거두어 주시옵소서. 있을 수 없는 오늘 제자들의 이 배반처럼 허물어져 버립니다. 엘리야의 그러한 모습은 어디서 기인됐던 걸까요? 왜 한 장 사이로 이세벨의 불효령 앞에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 앞장의 기계와 영적인 충천함은 다 어디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어디에 세우십니까? 호렙산 굴 앞에 세워요. 바람, 불, 지진. 거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죠? 호렙산이라는 것은 모세의 전통에 서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산이에요. 그리고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세미한 소리.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굴 앞에 세운 이유가 하나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불같은 승리를 했느냐? 근데 너 왜 이세벨의 호령 앞에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니? 그것은 엘리야가 자기 신념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 종교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뭘 기초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에 그 신앙을 기반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늘에 불을 내려 그 승리를 거머쥘 때도 정확한 그 문장을 가만히 대조해 보면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승리는 주지만 음성으로 말씀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이 제자들의 실패는 두 가지예요. 원인이 첫째는 기도의 실패가 사역의 실패를 가져왔어요. 기도 자리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 벌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끊임없는 나락으로의 추락입니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배반하고 스승의 등에 비수를 꽂고 한 제자는 마지막 자리까지 찾아가서 그건을 빌려가면서 스승을 부인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고 예수님이 꿈꾸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알아듣질 못했어요. 귀가 없었어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말고가 귀잘린 모습처럼. 참 재밌죠? 놀랍게도 말고라는 말이 그 이름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왕이란 뜻이더라고요. 왕이 대제사장 종교 권력에 빌붙어서 부역하고 있어요. 종노릇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증언하는가를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56절 다 같이 시작. 네,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자기 의도대로 가시는 지금 행적과 글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평생을 죽음의 순간까지도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내가 원함도 아니고 내 열망도 아니라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여러분 64절을 보세요. 64절 다 같이 시작. 이게 좀 뜬금없는 대화를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맺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자신을 가리키 말씀하신 거죠.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 계열도 아니시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을 갑자기 왜 할까요?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니엘서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방금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시작.
그에게 권사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인자가 오셔서 이루실 주님이 꿈꾸시던 나라요 왕국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것이 인자가 오셔서 이루실 영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첫째 이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말귀를 못 알아들었고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니까 신념이 자기 종교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일순간에 다 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다 떠났습니다. 나중에는. 그렇죠? 다 고향으로 갔어요. 언제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뒤집어지나요? 다메섹 언덕에서, 아니 엠마오로 가던 언덕에서 예수님에 의해 가슴이 뜨거워질 정도로 선지자의 글들이 풀어질 때 이게 그 얘기였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뭔지 들어오면서 전부를 거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국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자리매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예요. 이 고난주간, 주님이 걸으신 한 주간의 묵상을 통해서 얼마나 아팠을까? 물론 아프셨죠. 중요한 것은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자신이 본질이 아닌 것을 계속 걷어내고 개혁의 진짜 정의는 뭐만 남는 거라 그랬죠? 예수만 남는 게 개혁이에요. 거품이 빠지고 그리스도께서 지향하는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 교회의 통치의 원리가 되고 믿습니까? 내 삶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본질로 집중할 수 있는 고난주간 또 마지막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첫째, 기도의 자리의 실패는 사역의 실패입니다. 두 번째, 자기 복음을 내어버리고 성경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난주간 속에 모든 거품과 비본질적인 것들이 다 잘라내지고 거품을 걷어내는 누룩 없는 떡으로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든 복음 앞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